할렐루야. 3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이제 고린도전서 드디어 마지막 장에 이르렀습니다. 이 마지막 장을 한 두세 차례 걸쳐서 나누어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요. 지난주는 예루살렘 교회에 보낼 헌금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죠. 단순한 물질의 모금이 아니고 그것은 그리스도의 한 몸된 성도들의 중요한 교제의 행위요 그 사역에 동참하는 의미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오늘은 5절서부터 사도 바울이 이 16장 마무리를 하면서 몇 군데 지명을 거론을 해요. 우선 1절을 좀 볼까요? 성도를 위하는 연보에 관하여는 내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명한 것 같이. 어느 지역이 등장을 하죠? 갈라디아. 그 다음에 3절을 볼까요? 내가 이를 때 너희가 인정한 사람에게 편지를 주어 너희의 은혜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가게 하리니. 이제 갈라디아가 등장을 했고 이제 유대의 본거지인 예루살렘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5절로 넘어갑니다. 5절에 보면 내가 마게도냐를 지날 터이니, 마게도냐를 지난 후에 또 마게도냐를 들러요. 그리고 15절로 넘어갑니다. 15절에 보시면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들아, 하나의 집은 곧 아가야의 첫 열매요 또 성도 섬기기에 적정한 줄을 너희가 아는지라.
스데바나의 집이 등장을 하죠. 예, 그 다음에 19절을 한번 볼까요? 시작.
아시아의 교회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아굴라와 브리스 그 집에 있는 교회가 주 안에서 너희에게 간절히
문안하고. 아멘. 여기 대략 한 다섯 지역이 사도 바울의 사역의 이렇게 연결고리와 거점으로 작용을 하고 있어요. 이것은 오늘 현대교회들이 좀 새롭게 눈을 뜨고 인식을 가져야 될 중요한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우리 특별히 장로교회는 어디에 약점이 있는가 하면 너무 개교회주의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더구나 교회가 부흥이 되고 잘 되면 그런 현상이 더 짙어져요. 뭐 다른 교회가 어떻게 되든 전혀 돌아보지 않고 특별히 그 연합하는 측면에서 굉장히 고자세를 갖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먼 훗날 후회하는 교회들을 저는 사실 굉장히 많이 봤어요. 교회가 교인이 많아지면 힘이 생기죠. 노회에도 헌금을 많이 하게 되고 총회에도 또 헌금을 많이 하게 되면 목소리가 높아집니다. 이게 조금 도가 넘어가면 노의 말도 안 듣고 총의 말도 안 듣게 돼요. 아, 우리 뭐 그러면 탈퇴하지 뭐. 우리 뭐 행정 보류하지 뭐. 이런 식으로 아주 고답적인 자세를 갖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태도가 참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태도예요. 물론 총회하는 거 보면 노예 일하는 거 보면 저도 앉아있기가 거북스럽고 불편할 정도로 불편한 내용과 불편한 일들이 너무 많아요. 정말 애들 말로 밥맛 없을 때가 많아요. 그런데 그렇다고 그 연결고리를 끊어버리고 뛰쳐나온다? 그 또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태도입니다. 그래서 이게 참 교회로서는 딜레마예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이제 그러한 조직이 생기기 전 이 원형의 교회의 모습과 사역의 원리를 보면 사도 바울이 굉장히 동역을 강조했습니다. 선교를 하든지 어떤 장소에 도움을 주든지 그것을 힘 있는 개교회가 홀로 하도록 두질 않고 야, 이 일 우리 같이 하자 해서 여러 교회를 다니면서 그 사역에 자꾸 동참을 시키고 동역을 시킵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럿이 같이 하면 힘이 좀 들기 때문일까요? 그런 단순한 경제 논리가 아니라 여기에는 사도 바울 나름대로 이유가 있어요. 항상 고린도전서 전체에서 우리가 강조해 온 초점이지만은 우린 전부 그리스도의 뭐로 만난 관계라고요? 몸으로 만난 관계라고요. 이걸 우리가 잊어서는 안 돼요. 그래서 교회에서도 보면 여러 교역자들이 계시고 여러 부서의 리더들이 계시죠. 항상 이거를 염두에 둬야 됩니다. 내 일만 중요하고 다른 사람 맡은 일은 덜 중요하고 이런 거 일절 없어요. 크기는 달라도 가치는 주 안에서 똑같다는 말이죠. 믿습니까? 이걸 뭘 통해서 배우죠? 내 일만 집중해서 내 일만 소중히 여기면 그걸 못 배워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곳저곳을 다니면서 발생되는 모든 일을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는 얼굴 한번 보지 못한 성도들이 같이 모금을 해주고 같이 동역을 해줌으로써 계속 뭐를 확인케 하는 겁니까? 아,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구나. 이거를 확인케 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 3.1교회가 덩치가 크더라도 항상 작은 교회와도 함께 십시일반으로 연합하여 주의 일을 동역할 수 있는 겸허한 태도가 있어야 됩니다. 아, 우리가 이거 다 할 수 있으니까 너희들 내지 마. 우리가 다 할게. 그럼 일은 쉽게 되는데 그리스도 안에 한몸된 기쁨, 영적인 본질을 서로 공유 못하는 손해를 입게 됩니다. 믿습니까? 이것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확인해 나가야 될 굉장히 중요한 교회론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여러 지역에 있는 교회들과 동역을 해요. 사역을 같이 하고 재정을 함께 나눕니다. 그래서 지난주 그 연보에 대한 복음은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 그리스도인끼리의 또 교회와 교회끼리의 중요한 그리스도의 몸으로 만난 관계를 확인하는 교제다라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기억이 나시죠? 기억이 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도 항상 교회에서 이제 우리 교회는 또 워낙 사역이 많고 또 여러저러 크고 작은 일들이 벌려져 있기 때문에 뭐 10년 교회를 다녀도 이렇게 어느 곳에 가서 만나면 처음 뵙겠습니다 인사하는 분들이 더러 있더라고요. 뭐 그럴 수밖에 없겠죠. 주일날 예배를 8번 드리는데 일부 교인들이 달라요. 그리고 오부에 나오는 교인들 또 다른 교인들이 돼 있더라고요. 이게 사실은 현대교회에 또 교회가 숫자가 늘어가는데 그 생기는 굉장히 좀 조그만 부작용들입니다. 가능하면 그래서 교회는 서로 아는 관계로 계속 단위를 끊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 교제가 이루어지고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확인이 되기 때문이에요. 자, 여기 보면 사도 바울은 절대 고독한 전도자가 아니었어요. 그는 이렇게 여러 군데 흩어져 있는 교회들을 자꾸 묶어주고 함께 동역하는 원리를 강조하면서 동시에 자신에게도 무엘 모범을 통해서 교인들에게 강조를 하냐 하면 나도 내 일을 하고 돌아다니는 거 아니다. 그러니까 선교사는 선교지에 파송이 되면 자기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가끔 가다가 이제 엉뚱한 일을 하는 분들이 계시죠. 그래서 사역자든지 선교사든지 항상 어떤 관점을 놓치면 큰 실수가 벌어지는지 아십니까? 내가 보냄을 받았다라는 사실을 놓치면 실수가 벌어집니다. 가보면 자기 비즈니스 하고 있어요. 이런 대단히 번창하고 잘 되는 것 같은데 결국은 자기의 왕국을 만들어 놓고 있어요. 그건 절대 하나님 일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드님이셨지만은 요한복음을 보면 계속 강조했던 게 뭐냐면 나는 아버지께로부터 보냄을 받았다는 사실을 항상 확인시킵니다. 그래서 나는 내 일을 하러 온 거 아니다. 아버지께서 시키는 일을 하러 이 땅에 왔다. 이거를 방해하는 어떤 것들도 앞에서 용서 안 하죠. 베드로가 가로막고 서니까 심지어는 방금 훌륭한 신앙 고백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유혹이었단 말이에요. 절대 주님에게 그런 일이 생겨서는 안 됩니다. 근데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일의 목적지는 십자가 지고 우리의 죄값을 대신해 죽기 위해서 오셨단 말이에요. 근데 그 일을 지금 베드로가 인간적인 정리로 가로막고 있어요. 사단아, 물러가라. 이것이 사도 바울이 그 아시아 대륙을 마게도니아를 다니면서 한시도 놓치지 않았던 중요한 관점입니다. 오늘 그 포털 사이트에 있던 어느 기사를 보니까 얼마 전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감독이었던 그 퍼거슨이라는 유명한 감독이 있어요. 이분은 대단한 감독입니다. 그 퍼거슨이 이제 은퇴를 하고 나서 이제 자서전을 썼나 봐요. 그 자서전의 일부 기사가 이제 유출이 돼서 이제 아마 홍보용이었겠죠. 이제 신문상에 공개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 중에 누구를 언급했는가 하면 그 베컴이라는 자기 아주 애제자 중에 한 사람 축구선수를 언급했어요. 굉장히 좀 신랄하게 비판을 스승의 입장에서 냉정하게 한 겁니다. 베컴은 세계적인 축구선수임에도 불구하고 더 훌륭한 선수가 될 수 있었는데 그 기회를 놓쳤다. 근데 거기 아주 따끔한 질책 중에 하나가 뭐냐면 베컴이 축구선수로서 이미 축구에서 생각이 떠나 있다는 사실을 간파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델과 결혼을 하고 또 명성을 쫓아서 팀을 옮기고 이런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일본에서는 이 베컴을 일본 사람들이 배사마라 그래요. 배사마. 그래서 배용준이가 그 연사마가 된 거예요. 배사마는 둘이 있을 수 없다. 그래서 배용준이가 밀린 거예요. 실제 그렇습니다. 그래서 배용준이를 일본에서는 배사마는 베컴이 가져가고 연사마로 이제 지칭이 돼서 뭐 배용준이도 대단히 인기가 있다 그래요. 그 정도로 베컴이 아주 유명인입니다. 그런데 베컴은 사실 축구 외적인 특징으로 더 유명한 인물이 되었어요. 그것을 스승이 신랄하게 비판을 한 거예요. 세계적인 선수인 호날두보다도 더 훌륭한 선수가 될 수 있었는데 어느 날부터 베컴이 유명해지면서 명성을 쫓아가고 부를 쫓기 시작하더라. 축구선수가 축구에만 몰입을 하면 명성과 부는 이거는 자연히 따라오는 건데 어느 날 이 축구선수가 축구에서 생각이 멀어지고 명성과 부를 쫓아다니더라. 그래서 그 베컴을 자기 제자 라인에서 내쳤다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자로서 어디에서 무슨 일을 감당하며 사역을 하든지 간에 그 보내신 하나님의 목적에서 이탈이 되면 그건 자기 일이지 자기 비즈니스지 하나님의 일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평생을 바들바들 떨면서 놓치지 않았던 것은 바로 그 대목이에요. 그래서 그는 디모데 후서에 이런 고백을 남기죠.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뭘 지켰다 그러죠? 믿음을 지켰다 그래요. 거기 믿음이라는 말은 우리가 말하는 믿습니다 그런 믿음이 아니고 유일한 위탁물을 지켜냈다라는 뜻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맡긴 둘도 있을 수 없는 유일한 위탁물은 뭐겠습니까? 복음이에요. 이 이단이 횡행하는 그때, 거짓 교사들이 난무하는 그때에 주께서 맡겨주신 이 복음을 변질시키지 않고 평생 다름질하면서 바르게 전하기 위해서 믿음을 지켜냈다 그 말이에요. 여기에만 몰두했다 그 말이에요. 오늘 사도 바울이 이 마지막 장을 마무리하면서 그 부분을 동역의 원리를 통해서 함께하는 사역을 통해서 강조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항상 왜 동역을 했는가 하면 그 동역을 통해서 자기를 또 살펴요. 교회도 보면 아이 뭐 나 혼자만 잘하면 되지 뭐 이런 스타일이 가끔 있어요. 근데 그거는 사실 그렇게 건강한 태도가 아닙니다. 조금 더 심하게 얘기하면 그러한 태도는 굉장히 교만한 태도입니다. 교만해져요. 그래서 아무리 자기에게 다양한 은사가 있고 탁월한 능력이 있더라도 항상 하나님의 일과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사역은 같이 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조금 처진 사람들에게 발을 맞춰주고 항상 그러잖아요. 교회 일은 예수님 다시 재림하는 일 외에는 열나고 불날 일도 없고 급한 일도 없어요. 조금 늦게 가도 돼요. 어떤 분은 가끔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왜 강하게 드라이브를 안 거십니까? 한번 강하게 드라이브 걸어볼까요? 몰아칠 수 있죠. 강하게 드라이브 걸 수 있죠. 그런데 제 판단에는 아직 그런 시간이 아니에요. 충분히 목회 철학이나 우리 3.1교회가 가야 될 성경의 가치에 대해서 우리 성도들이 저 밑바닥까지 동의가 되고 그것이 서로가 공유가 되고 인정이 될 때 그땐 드라이브를 걸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러나 지금은 우리가 이제 막 혼란기를 지났어요. 이제 숨을 조금 고르고 있는 중이에요. 그리고 그 일은 담임 목사 혼자서 갑시다 한다고 되어질 문제도 아니에요. 항상 건강한 교회 사역은 어떤 스타일이 돼야 되냐면 성도들이 고개를 들고 꿈쩍거리고 이렇게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할 때 못 이기는 척하고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 그래서 그 일을 다 하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마에 땀을 닦고 그 수고에 대해서 서로 기쁨을 나누도록 해야지 우리 교회는 우리 목사님 때문에 이거 된 거야 이런 교회가 되면 이제 또 망조가 드는 거죠. 절대 그런 교회가 돼서는 안 돼요. 믿습니까? 저는 기대도 하지 마시고 의지도 하지 마세요. 그거는 전혀 성경적인 교회의 그림이 아닙니다. 믿습니까? 교회의 가장 본질은 여러분들이에요. 여러분들. 제 책임은 여러분들에게 바른 하나님의 말씀만 잘 가르치고 그 말씀의 능력이 여러분들 심령과 가치를 새롭게 만들어서 꿈쩍거리게 만들고 걸어가게 만들 때 하나님의 일은 되도록 돼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복음은 능력이 있습니다. 교회는 리더십으로 움직이는 공간이 아닙니다. 결국 그 리더십도 인간적인 냄새를 낼 수밖에 없어요. 아멘. 순수히 성령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가 교회를 몰고 가도록 해야 됩니다. 아멘. 네. 저도 다 해봤어요. 다 해봤는데 결론이 뭐냐면 하나님이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거를 확실히 믿어요. 믿습니까? 자, 이제 8절을 한번 볼까요? 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한 절만. 시작.
누가 오순절까지 예배소에 머물려 함은.
9절 시작.
내게 광대하고 유효한 문이 열렸으나 대적하는 자가 많음이라.
아멘. 여기 이제 광대하고 유효한 문이 열렸으나, 이게 무슨 말일까요? 광대하고 유효한 문이 열렸다. 이제 두 가지 설이 있어요. 하나는 이 사도 바울이 이 글을 기록할 때 연대기를 가만히 살펴보면 그 당시 이 글을 쓰고 있던 지역인 에베소 지역에, 지금 사도 바울이 고린도 전서를 어디서 쓰고 있죠? 에베소에서 머물면서 쓰고 있단 말이에요. 이 에베소 지역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 큰 올림픽 같은 운동 경기가 열렸어요. 그러면 자연히 인파가 많이 에베소로 몰렸겠죠. 사방에서 그 스포츠의 열광에서, 특별히 그때는 귀족들을 중심으로 고대 영화에 자주 등장하는 검투사들의 그런 스포츠가 있었습니다. 아주 피를 철철 흘리면서 무서운 운동이죠. 사람이 죽고, 뿐만 아니라 이 당시에도 우리 올림픽의 근간이 되는 여러 가지 그런 격투기들이 많았습니다. 레슬링, 고대 운동이죠. 또 권투의 원형이 되는 주먹 다짐도 있었고, 그거 다 이제 노예들을 동원해서 낄낄거리면서 술잔을 기울이면서 사람들이 그 잔인하게 피 흘려 죽어가는 모습을 보고 박수도 치고 즐겼던 아주 더러운 그 문화죠.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이제 대형 스포츠 경기가 이때 이 지역에서 열리지 않았나라는 설이 있어요. 자, 그런데 그건 어디까지나 이제 학자들이 이런저런 의견을 내놓은 것 중에 하나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조금 더 이 부분을 이제 성경은 도대체 이 광대하고 유효한 문이 열렸다는 말을 어떻게, 무슨 근거로 쓰고 있는가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19장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사도행전 19장 10절부터 보겠습니다. 19장 10절. 10절보다도 앞에 몇 절을 좀 더 읽읍시다. 8절부터 읽겠습니다.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시작.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돌을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소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바로 이 에베소에서 발생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 두란노라는 말은 사실상 지역 이름이 아니고 티란노스라는 사람 이름으로 보는 것이 정확합니다. 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을 했다. 그리고 10절 보시면 두 해 동안, 거의 2년 가까운 시간을 어디에 머물고 있었다는 얘기입니까? 에베소에 머물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꽤 오래 있은 거예요. 두 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자, 이제 앞을 보실까요? 이때 지역 주변의 여러 아시아 가까운 거리의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들으러 와서 이때 복음을 접하고 돌아가서 세워진 교회가 굉장히 많습니다. 바로 이제 이 대목을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겁니다. 광대하고 유효한 문이 열렸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 설 중에 두 가지를 섞어서 이해를 할 필요가 있어요. 역사가들의 연대기를 추적해서 살펴보면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전서를 쓸 때 그 연도에 그 에베소 도시에서 거대한 스포츠의 축제가 열렸던 것은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시아 각처에서 사람들이 많이 밀려왔던 것도 사실일 겁니다. 바울은 그런 기회를 놓칠 리가 없죠. 제가 그 중국에서 올림픽이 열릴 때 주교연합회 그 주강사로 상회를 들어가려고 하니까 비자를 안 내주더라고요. 왜냐하면 공안당국에서 이런 올림픽 기간을 이용해서 많은 선교사들이 의도적으로 선교 목적을 가지고 들어온다는 사실을 공안당국이 알고 일절 그 목회자들이나 이 기독교 계통 사람들에게 비자를 내주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강사로 선정은 됐는데 이미 일반 교사들은 들어가서 저를 기다리고 있고 큰일 났어요. 그래서 겨우겨우 비자를 어떻게 얻어가지고 하루 늦게 들어갔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도 복음의 자유가 원활하지 못한 그런 국가에서는 이런 기회를 일부러 노리고 막죠. 한 번은 그보다 훨씬 오래전인데 여러분 기본적인 상식이지만 중국은 통계인구, 잡힌 통계인구만 13억이에요. 그런데 중국에는 아시는 대로 무적자들이 많아요. 나도 호적에 올리지 않는 인구가 또 수억이 됩니다. 그래서 실제 어떤 분들은 중국의 인구를 20억까지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저 오지, 행정 단위에 편입이 되지 않은 오지에도 많은 종족들, 많은 인구들이 또 뿐만 아니라 이런 무적자들이 많기 때문에 20억까지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마어마한 국가죠. 그런데 그런 국가에 우리 3.1교회는 아직 정식으로 선교사 한 사람을 파송하지 않았다는 것은 이거 지역의 균형상 굉장히 좀 문제입니다. 선교를 하는 교회로서. 장차 중국에도 우리 교회가 선교사를 당연히 보내야 됩니다. 보내야 되는 정도가 아니라 여러 명을 보내야 됩니다. 워낙 땅도 넓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제가 먼저 보였던 교회에서 그 파송한 선교사님이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그 오셔서 지하교회 지도자들에게 성경을 좀 강의를 해 주십시오. 그때 강의를 부탁했던 책이 사도행전이에요. 강의를 좀 해 주십시오. 알았다고 그러고 약속을 해놓고 이제 날짜가 돼서 비행기를 타고 건너갔어요. 중국은 두 종류의 교회가 있는 거 아시죠? 지하교회가 있고 국가에서 그저 형식적으로 인정한 삼자교회가 있습니다. 삼자교회 같은 경우에는 관제교회죠. 근데 지하교회는 정말 순교를 각오하고 바른 복음을 전하는 그런 교회입니다. 근데 그 지하교회도 수천만 명이 됩니다. 워낙 크기 때문에 언제든지 그 숫자 단위가 공화나가 더 커요. 우리나라보다. 이제 그런 상황인데 거기 얼마나 많은 지도자들이 필요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당연히 가겠다고 약속을 하고 이제 비행기를 타고 남경에 이 지역을 사실 말하면 안 되는데 도착을 했어요. 선교사님이 마중을 나왔는데 표정이 굉장히 어두워요. 무슨 일이 있어요? 저를 보면 보통 활짝 웃는 분인데 웃지도 않고 굉장히 얼굴이 굳어 있어요. 그래서 무슨 일이 있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목사님 일단 차에 타시죠. 타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아무 소리 안 하고 차에 탔어요. 조심스럽게 큰일 났습니다. 그분들을 한 40명 모아놨었는데 지하교회 공안당국이 알고 습격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일부 핵심 그룹 지도자들은 잡아가고 다 그 자리에서 도망을 간 거예요. 그래서 이제 판이 깨진 겁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도망간 일부 지하교회 지도자들이 지금 그들만이 아는 산 꼭대기 어느 아지트에 어느 흉가 같은데 지금 숨어 있는데 그래도 목사님 강의를 듣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잡혀간 이 사람들이 그 아지트의 위치를 볼 가능성이 많다는 거예요. 신문을 하다 보면 아무래도 이제 볼 수밖에 없는 경우들이 생기겠죠. 차를 타고 가면서 목사님 빨리 결정 좀 해 주십시오. 어떻게 여기서 돌아가셔도 우리는 괜찮고 또 한국에 있는 교회 형편을 고려할 때 목사님 바로 그냥 돌아가시는 게 좋을 듯 싶은데 결정은 목사님이 하십시오. 이러는 거예요. 지가 가라든지 말라든지 하면 나도 판단이 더 쉬울 텐데 그래서 아, 상황이 그렇게 됐냐고. 그리고 지금 3위에 그 아지트라는 데 몇 명이냐 그랬더니 한 20명 정도, 한 15명에서 숫자는 정확치 않은데 15명에서 20명 정도가 그 도망가서 거기 있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한국에서 이미 출발했다는 사실을 알고 그래서 잠깐 기도하다가 뭐 순간적으로 답이 딱 나오더라고요. 지금 지하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말씀을 가르치게 배우려고 모였다가 비록 팔이 깨졌지만 그래도 생명의 위협을 무릅쓰고 배우겠다고 도망가 숨어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내가 여기까지 와서 돌아간다는 건 이건 말이 안 된다. 자 돌려 갑시다. 어딥니까? 그랬더니 이 친구 아주 뚝심이 있는 친구예요. 알았습니다. 차를 돌렸어요. 돌려가지고 이제 한참 가는데 벌써 이제 어둠이 내리고 껌껌해졌어요. 어딘지도 모르죠. 분간이 안 되죠. 근데 아주 외진 길이고 산길이에요. 거기다 차를 세우더니 안전상 차는 여기다 세우고 사람 하나 망을 보게 할 테니까 목사님은 좀 걸어서 힘드시더라도 산 위에 좀 올라가시는 게 좋을 듯 싶습니다. 네, 그러자고. 그래서 책가방 들고 이제 내려서 한참 걸어서 산 중턱에 올라갔어요. 올라갔더니 거의 꼭대기쯤 다다랐을 때 그런 외진 산 속에 그런 집이 있을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불도 안 들어오는데 컴컴한데 꼭 피난민 같은 꾀죄죄한 중국 사람들이 거의 15명이 거기 모여있는 거예요. 얼마나 그 사람들 보니까 눈물이 나는지 그리고 이제 한 사람은 밑에서 이제 망 보고 있는 거예요. 휴대전화는 되니까 혹시라도 공안당국에서 출동할 낌새가 채이면 이제 바로 연락을 주기로 하고 그리고 이제 저는 바로 뭐 숙소 갈 여가도 없이 보따리 풀어서 이제 통역 세우고 그 컴컴한 방에서 이제 사도행전 성경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때 가르쳤던 성경이 사도행전 13장서부터 이제 28장 마지막 장까지 이렇게 인텐시브 코스로 아주 그냥 속성 과정으로 가리키는 거예요. 4시간 동안에 13장서부터 28장을 요약을 해서 띄워주는 거예요. 워낙 통역을 잘하는 친구예요. 그래서 이제 한 2시간쯤 강의가 진행이 되는데 쉴 틈도 없어요. 전화가 왔어요. 관용차 같은 차가 몇 대 오니까 빨리 숨으라고. 그래서 강의하다가 또 전부 뛰쳐나가가지고 이게 무슨 전쟁터 같아요. 그 뭐 산속에 들어가서 여러 그 숲속 같은 데서 이렇게 한참 있었어요. 있으니까 아 관용차 아니래요. 또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다시 들어갔어요. 그래서 28장까지 성경을 강의하고 그리고 이제 돌아와서 12시 넘어 호텔에 딱 도착을 했는데 맥이 탁 풀리는 거예요. 종일 얼마나 긴장을 했던지. 그리고 훗날 이제 세월이 좀 지났죠. 훗날 그 선교사님을 통해서 그분들 잘 지내냐고 물어보니까 그분들 한 명이 보통 지하교에 몇 명씩을 담당하냐 하면 1,000명, 2,000명 이렇게 담당을 하는 담당 목회자들인데 신학을 공부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근데 그분들 찬송 한번 하면 보통 20절까지 합니다. 찬송가 한 곡이 20절까지 있어요. 근데 원래가 20절이 아니고 자기네들이 막 만들어요. 은혜가 되니까. 그래서 한 번 부르면 20절까지 불러요. 그 사람들 예배 드릴 때 가서 보면 찬송을 어떻게 부르는지 아세요? 다 불 꺼놓고 암암리에 아지트로 오게 해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이렇게 해요. 기가 막혀요. 예배를 드리면 그렇게 숨죽여 예배를 드리는데도 이 새 나가면 안 되니까 소리가. 얼마나 성령이 역사를 하고 은혜가 되는지 알 수가 없어요. 지금 뭐 대만도 그렇고 중국도 가보면 이렇게 말씀만 던지면 막 터지는 거예요, 그냥. 얼마나 그런 역사가 선교지에 많은지 몰라요. 저 사도 바울이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광대하고 유효한 문이 열렸다. 그런데 보세요. 8절을, 9절을 잘 보시면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자, 성경을 다시 오늘 본문을 보세요. 내게 광대하고 유효한 문이 열렸으나 뭐가 많아요? 대적하는 자가 많음이라. 안 그러겠어요? 막 부흥의 불을 지르는데 사탄이 팔짱 끼고 박수치고 가만히 있겠어요? 항상 부흥의 현장에는 어둠 세력의 방해가 반드시 작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제가 언젠가도 얘기를 했지만은 우리 교회는 거대한 보이지 않는 외부 세력과의 싸움이에요. 그 외부 세력이 뭐냐면 어둠의 권세 잡은 자와의 싸움이에요. 내부에서 뽁닥거리고 할 겨를이 없어요. 그래서 현대교회는 뭘 봐야 되냐면 이렇게 비행기를 타고 외국에 나가서 현장에 도착해 보면 영적인 기상도가 보여요. 지금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 세계 복음의 역사를 끌고 가시는가, 그 영적 기상도가 보이는 거예요. 이건 현장에서 그 영적인 분위기를 감지한 사람만이 느끼는 중요한 그 전선의 화약 냄새가 풀풀 나는 것을 경험하고 오는 거예요. 가슴이 막 뜨겁죠. 야, 지금 이렇게 한가하게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다. 막 손이 저절로 이렇게 두 주먹이 불끈 지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 젊은 제자들이나 후배들 만나면 너 왜 지금 그러고 있냐?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다. 막 몰아붙이죠. 왜냐하면 두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첫째는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에요. 광대하고 유효한 문이 열려 있다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그 개인을 지금 어떻게 동역자로 부르고 계시는가를 우리가 민감하게 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 3.1교회 청년들 가끔 가다가 그 모든 안락한 삶을 내려놓고 오지로 떠나겠다고 오는 친구들 보면 정말 이쁘고 기특해요. 아, 이 친구들이야말로 정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품고 아파하시는 그 눈물 뚝뚝 흘리는 예수님의 그 고통하는 현장을 눈을 부릅뜨고 보고 있구나. 그 마음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 청년들에게. 여러분들도 평생 하나님 앞에 붙잡혀 살면서 그런 뜨거운 마음을 잃어버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성경을 또 보십시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10절 보십시다. 10절. 오늘 12절까지만 하겠습니다. 10절. 디모데가 이르거든 너희는 조심하여 그로 두려움이 없이 너희 가운데 있게 하라. 이는 그도 나와 같이 주의 일을 힘쓰는 자임이라. 11절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를 멸시하지 말고 편안히 보내어 내게로 가라. 나는 그가 형제들과 함께 오기를 기다리노라.
네. 바울에게 늘 언급되는 이 영적인 아들 디모데는 바울에게는 아들이요 때로는 동역자로 소개가 됩니다. 그런데 이분의 그 캐릭터가 조금 그 병약하고 굉장히 내성적인 데다가 좀 성격상 샤이한 성격 같아요. 부끄러움도 많이 타고 그러다 보니까 예민해요. 예민하다 보니까 조그만 바람에도 막 가슴앓이를 하는 거예요. 이 목회가 원래 또 영원한 가슴앓이에요. 목회라는 것이 막 제품 찍어내는 일 같으면 가슴앓이 할 일 없죠. 고장나면 시간 걸려 고치면 되는 거고. 그런데 한 영혼 한 영혼이 다 소중하게 다가오기 때문에 또 양육을 하고 길러내야 되고 하는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어느 원로 목사님이 말한 것처럼 목회는 영원한 가슴앓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목사들이 그 겉으로는 그래서 늘 평온한 삶을 이렇게 보내는 것 같지만 뭐 별별 소리를 다 들어요. 별별 소리를. 근데 그거를 삭혀낼 수 있는 맷집이 있어야 되거든요. 맷집 못하면, 맷집이 약하면 사실 목회하기 어렵습니다. 근데 이 디모데가 아직 나이도 어리고 하니까 이 맷집이 좀 약했던 것 같아요. 누가 쿡 찌르면 그 일 가지고 막 입을 뒤집어 쓰고 고민하는 그런 스타일 같아요. 말수도 적고, 유약하고. 그래서 늘 바울이 신실하긴 한데 일을 시키면서도 항상 마음의 걱정거리예요. 그래서 오늘 보니까 이런 얘기를 남기죠. 디모데가 이르거든 너희는 조심하여 그로 두려움이 없이 너희 가운데 있게 하라. 이는 그도 나와 같이 주의 일을 힘쓰는 자임이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를 멸시하지 말고 평안히 보내어 내게로 오게 하라. 나는 그가 형제들과 함께 오기를 기다리노라. 보고도 싶었던 것 같아요. 걱정도 되었고. 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건강한 교회와 그렇지 못한 교회가 분명히 있을 수 있어요. 몇 가지 잣대가 있어요. 보통 우리나라 교인들이 담임 목사한테는 참 잘해요. 오죽했으면 성부, 성자, 성령 담임 목사라고 그랬을까요? 담임 목사한테는 참 잘해요. 그런데 부교역자들한테 아주 무리하게 할 때가 있어요. 물론 부교역자들도 조심해야 됩니다. 양자 간의 책임이 있어요. 보통 이제 목회자들이 좀 조심스러운 얘기인데 20대 때부터 님자 소리를 들어요. 전도사님, 전도사님. 뭐 어머니, 아버지 뻘 같은 분들한테는 손자 뻘밖에 안 되죠, 나이는. 근데 바울이 왜 이런 얘기를 여기다 일부러 썼을까요? 이 중요한 서신에다가. 왜 이런 개인사적 같은 정황을 왜 여기다 이렇게 기록했을까요? 첫째, 여기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바울에 대한 그 바울이 갖는 인간관입니다. 바울은 첫째, 하나님의 일은 나이로 하는 거 아니라는 사실을 성도들에게 강조하는 거예요. 어리다고 멸시할 수 있거든. 저는 어느 장로님이 이제 우리 교회에서 있었던 일은 물론 아니죠. 어느 장로님이 이제 20대 전도사님이죠. 좀 실수를 했어요. 근데 반말을 하면서 막 야단치는 걸 봤어요. 야자 하면서. 손짓불밖에 물론 안 되죠. 제가 그 장로님이 그 전도사님을 야다칠 때는 장로님이 얼굴도 있고 해서 그냥 모르는 척 했어요. 그리고 나서 그 장로님을 따로 제가 뵙자고 했어요. 정식으로 제가 사과하라 그랬어요. 사과 안 하면 내 집 걸겠습니다. 장로님 사과하십시오. 아무리 나이가 어려도 교회에서 임명한 교역자입니다. 그것도 교사들 보는 앞에서 손주벌 나이지만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분은 그 부서의 리더입니다. 지도자입니다. 장로님 사과하십시오. 단호하게 얘기했어요. 제가 그렇게까지 나올 줄 몰랐죠. 장로님 또 흔쾌하게 제가 너무 화가 나서 그랬습니다. 사과하겠습니다. 사과했어요. 그리고 잘 마무리는 됐는데 여러분 그건 아니죠. 그건 아닙니다. 또 교역자들도 20대 때부터 전도사님 전도사님 민자 소리 듣다 보니까 이게 마치 이 직이 하나의 신분인 것처럼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인들한테 틱틱 반말하고 그건 도덕 아닙니다. 교회는 나이 질서가 굉장히 중요한 예의예요. 그거를 넘어서서는 안 됩니다. 아멘. 이거는 피차가 서로 존중하고 소중히 여겨야 될 영역이에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일은 나이로 하는 일이 아니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강조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여기서 또 하나 그가 갖고 있는 관점은 뭐냐면 그가 비록 세계를 돌아다니는 최고의 지도자로서 이 지역교회를 섬기고 있지만은 그 한 동역자의 연약한 모습에 대해서 무시하지 않고 끝까지 그를 동역자로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 교육자들이 또 여러분들과 함께 같이 붙들어야 될 중요한 원리예요. 전도사, 목사 이거는 계급이 아니에요. 그 사람이 맡은 책임의 기능이지 절대 계급이 아니에요. 담임 목사는 뭐예요? 가장 마지막 책임자라는 뜻입니다. 높다라는 개념이 더더욱 아니에요. 그래서 저 부서의 전도사님이나 또 목사님들이나 똑같이 소중하게 교육자들도 성도들을 마찬가지로 그렇게 성숙한 관계로 서로 대하고 만남이 이루어질 때 그 교회는 행복한 사역이 되고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믿습니까? 자, 이제 마지막으로 한 부분을 보고 마치겠습니다. 12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형제 아볼로에게 대하여는 그에게 형제들과 함께 너에게 가라고 내가 많이 권하였으되 지금은 갈 뜻이 전혀 없으나 기회가 있으면 가리라.
아멘. 자, 여기 지금 아볼로라는 사람이 등장을 해요. 여러분 혹시 고린도 전서 강의를 시작하면서 이 사람 이름 들었던 적 있죠? 어떤 문제로 이 사람이 등장을 했었죠? 교회 분열입니다. 기억나시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개바파를 만들고 예수파를 만들고 바울파를 만들고 아볼로파를 만들었어요. 그 중에서 가장 세력과 지지자들이 큰 그룹이 아볼로파예요. 아볼로는 뭐로 유명한가 하면 아주 언변이 뛰어난 사람이에요. 말하자면 요즘식으로 말하면 좀 비유가 그렇긴 한데 탁월한 설교가예요. 그분이 저녁 예배 설교한다 그러면 사람들이 막 구름대처럼 모이는 거예요. 근데 바울 선생님이 설교한다 그러면 아, 또 오늘 졸겠구나. 이러고 이제 고민하는 거예요. 가 말어. 이런 관계예요. 그래서 이 아볼로는 워낙 수사하게 발달된 그런 인물이기 때문에 언변도 좋고 사람들이 많이 따랐어요. 그런데 이 글을 마치면서 사도 바울이 아볼로를 거론해요. 말하자면 이 정치적인 역학관계로 말하자면 바울과는 대립각에 있을 수밖에 없는 인물이죠. 성도들이 그 분파를 만들어서 교회가 분열의 소란까지 있었던 인물 중에 하나였으니까 바울에게는 그렇게 아주 편한 관계는 아닌 인물이에요. 자, 그런데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나 들어봅시다. 형제 아볼로에 대하여는. 아볼로를 뭐라고 부르고 있죠? 원수 아볼로? 아니죠. 무슨 아볼로요? 형제. 형제라는 말보다 아름다운 말은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여러분? 왜 대답들을 안 하세요? 자, 보세요. 형제 아볼로에 대하여는 그에게, 사도 바울이 그에게, 아볼로에게 형제들과 함께 너희에게 가라고 내가 많이 권하였으되. 무슨 얘기입니까? 아볼로가 지금 고린도 교회를 떠나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아볼로를 만나서 아 선생님, 뭐 성이 아시는 아니겠죠? 아볼로 선생님, 고린도 교회 좀 들다 보십시오. 좀 자주 찾아가서 교인들 좀 만나고 격려를 하십시오. 이랬단 말이에요. 누가? 사도 바울이. 누구에게? 아볼로에게. 그런데 조금 더 읽어볼까요? 그에게 형제들과 함께 너에게 가라고 내가 많이 권하였을 때 지금은 갈 뜻이 전혀 없으나 갈 뜻이 없다는 말은 바울이 없다는 얘기입니까? 아볼로가 없다는 얘기입니까? 아볼로가 거의 갈 뜻이 없다. 지금 아볼로는. 그러나 기회가 있으면 갈 것이다. 자, 여기에서 우리는 이제 이 나이가 들어가는 사도 바울 내면에 인간에 대한 풍성한 부여를 발견할 수가 있어요. 비록 교인들끼리 편을 만들어서 지지 세력을 만들고 편을 갈라놓았지만은 바울과 아볼로는 계속 한 동역자로서 뭘로 만나고 있어요? 형제로 만나고 있다고요. 우리가 교회에서 이런 걸 조심해요. 물론 사람이 모이고 완전하지 않은 지상교회다 보니까 이런 고린도 같은 일들이 교회에서 일어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지인 안에서도 어느 간사가 더 인기가 있고 어느 간사는 인기도 없고 그렇게 편차가 생길 수 있어요. 또 어느 목사님은 여기 막 강대사만 나오면 와 소리가 나고 어느 목사님은 야 이러고 그러면 사람인지라 어떻게 할까요? 섭섭하죠. 또 뭐도 생길까요? 시샘도 생기고 질투도 생길 수 있죠. 있죠. 게다가 이제 어떤 교회는 그런 교회가 있어요. 부목사님이 담임 목사님보다 설교를 탁월하게 홈런을 쳐버리면 몇 달 못 간대요. 나가야 돼요. 실제 그런 경우들을 저는 또 많이 듣고 봐왔습니다. 그거는 굉장히 성숙하지 못한 태도죠. 저는 이제 부목사님들 설교를 통해서 은혜를 많이 받아요. 정말 은혜가 되면 제가 이제 불러요. 그래서 봉투에다가 이제 오늘 참 네 설교 듣고 내가 너무 은혜를 받았다. 그리고 이제 책사부를 하고 도서비를 줍니다. 뭐 잘났다는 게 아니라 그게 맞는 거 아니에요? 내가 어디 가서 은혜를 받겠어요? 그렇잖아요. 담임 목사가 은혜 받기가 쉽지 않아요. 어디 가서 은혜 받겠어요? 저 목사님들을 통해서 저는 은혜를 받아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이 설교한 모든 설교를 반드시 두 번 이상은 듣습니다. 인터넷에 다 나와 있으니까. 그럼 참 인사이트도 많이 얻고 아, 또 이런 관점에서 생각할 수 있구나. 은혜를 받아요. 아직 도서비 준 분은 안 계시지만은 이제 앞으로 줄라 그래요. 앞으로. 우리 목사님들이 설교를 잘 합니다. 예. 여러분들이 바울의 이 풍성한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넓은 마음을 우리가 닮으면서 우리 삼일교회가 더욱더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풍성한 조화 속에서 이루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일어나십시다. 우리 오늘 눈물로 찬양합시다.
오래 황폐하였던 이 땅 어디서나 전을 이어라. 뜨거운 가슴 사랑의 손으로 이 땅 치유하며 행진할 때
서신제로 한번 기도합시다. 광대하고 유해한 문이 열려있을 때 우리는 위협도 함께 있음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을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온 세상을 향하여서 열려있는 이 복음의 문, 특별히 이번 새내기 캠프 때 1900명을 우리 손에 붙여주셨습니다. 광대하고 유해한 문이 열려있습니다. 우리가 이 일을 위해서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구하여 기도해야 됩니다. 특별히 우리 교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많은 교역자들이 있지만 하나님이 마음에 시원한 냉수와 같은 그런 교역자들로 우리 3.1교회 40여 명이 넘는 교역자들을 만들어 주시옵소서. 또 부족한 종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3.1교회가 이 시대에 그렇게 쓰임받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른 다음에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